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히브리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 거기까지 아멘. 창세기의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우리는 그들을 이 앞에서 보면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삶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 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심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메시지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인생을 신실히 살아내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독립적인,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만의 공간 속에 독립된 어떤 성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플랜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살도록, 그 신실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요.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의 이야기도 내동 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서사에 관련된 중요한 모티프들이 아주 그냥 깔려 있습니다. 각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이 출애굽기에 가득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노예에서의 해방, 홍해를 건너는 사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그리고 광야에서 들렸던 이 노뱀, 십계명의 두 돌판, 각종 제사와 그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 성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장래에 이루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사역을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빼곡하게 담아 두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히브리 기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서사는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펼쳐지죠. 여기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대략 200만 명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죠.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에서도 영웅이면서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도 모세 하면 너무 큰 인물이에요. 그가 이루어낸 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너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란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등장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누구는 했을 때에 그 누구는에 초점이 있다고 우리는 읽어요. 근데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읽어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누구는에 초점을 두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 누구는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본받아 믿음 생활해라 라고 쉽게 너무도 빠른 섣부른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누구는 이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에 너무 이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믿음에서 막 흔들리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자랑하며 모세처럼 너희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라고 했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결론으로 빨리 가버려요. 그게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가버리면 어느 누구도 모세는 저 위에 높이 있는 위대한 영웅으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이 단어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가 강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인 11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누구 아무개들은 그 아무개에 있지 않고요. 바로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셔서 제가 참 시험에 듭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장이라고 읽어 내려가는 거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는 그 믿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저와 여러분과 비할 데 없는 방불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도록 그와 같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겁 많고 비겁하고 도망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너희가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까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신실히 이끌고 그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결국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구약시대의 언약과 희미하게 보여줬던 그 그림자들을 보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도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보았고 그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실패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게 고난이다 할지라도 수고 수모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결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할애한 구절 수가 6절이에요. 뭐 7절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비중이 큰 인물이죠. 모세가. 23절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그를 3달 숨겨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살려낸 믿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29절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24절부터 23절부터 보더라도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이 이 모세에게 할애되는 아주 중요한 이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이 오늘 모세인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세 번의 40년으로.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의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40년 중에 믿음과 관련해서 이 모세를 정의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기술한다면 어디의 영역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집트 왕자 있을 때, 도망자 있을 때, 출애굽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때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세 번째겠죠. 세 번째일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연결해서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가 선택한 시점은 그 출애굽 그 역사의 시점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선택한 시점은 첫 번째 40년 말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히브리 노예의 자리로 전락했던 그 시점을 그는 믿음의 순간이라고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의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간 이 시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광야에서 그 놀라운 십계명을 받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쟁을 하고 막 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일들, 믿음으로 무엇보다 했었을 텐데 그 스토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다 뒤로 하고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기가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장면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기록한 거예요. 다양한 장면이 많았으나 유독 히브리서 기자가 뽑은 이 애굽의 왕궁을 떠나는 장면, 그가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이라고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쯤에서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고난받는 그 자리로 한번 염탐하고 이렇게 이제 보러 방문 시찰하러 나가는 그 시점은 그는 왕자였죠.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모세는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때 비로소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을 가르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히브리 노예들, 그의 표현에 하면 자기, 이 성경의 표현에 하면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애굽에 이집트의 그 관리인에 의해서 채찍으로 보통 채찍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매를 맞는 자기 히브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모세가 개입을 해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어설프게 모래로 이렇게 시신을 덮어서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 날 다시 그 곳에서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막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상자였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의 그의 행동을 보면 주변을 살핍니다. 주위를 살피고 애굽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죽이거든요. 애굽 사람은 없었는데 아마 다른 히브리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그때 모세가 다시 개입합니다.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때 그 한 사람이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래? 누가 너를 재판 판단하는 자로 우리가 세웠냐? 그러면서 그가 어제 살인했던 그 사건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 일을 두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이 탈로 돼가지고 그가 이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왕자의 신분에서 사람 한 명 죽었다고 그때 절대 권력의 그 왕가에 사람 한 명 죽었다고 그가 도망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분명 그의 신분이 노출된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됐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인구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죽이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에 적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애굽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반란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는 바로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출애굽기가 소개해주는 이 모세 이야기 이 장면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그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장면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이라고 정의할 만한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르냐면 출애굽기 2장은 분명히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스스로 애굽 왕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발적 갈등에 연루되었는데 자기 동족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애굽 왕의 왕궁의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과 고난당하는 동족의 아픔 둘 사이의 깊은 고뇌 속에서 동족의 아픔을 선택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미디안으로 그냥 왕의 낯을 피해 도망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히브리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선택의 결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로 나간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차이점들이 있어요. 뭔가 당시 벌어진 상황, 이 출애굽기 서사로 보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대처했던 그 모습 속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기에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의 순간을 바로 그 순간으로 뽑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퀘스천 마크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퀘스천이 안 되시죠? 저는 읽으면서 왜 이 순간을 꼽았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이 대상자인 우리의 그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보여야만 믿음이 정의된다고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행동이 믿음직스러워야 이 사람은 믿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아주 좁은 바운더리로 정의를 하죠. 어떤 사람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정의되는 믿음으로.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전제를 붙들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치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순간마저도 그의 연약함 속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시작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기도 될 수 있다. 오히려 모세가 막 기적을 행하고 그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선택하기보다도 도망치고 살인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낯을 피하고 광야로 숨어 들어간 그 순간에서도 믿음이 정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이죠. 거대하고 화려한 애굽의 이 권세를 쥐고 있었던 왕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히브리 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 자리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든지 그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 도망자 광야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인의 고난받는 자리, 그 노예,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장하거나 가리거나 하지 않고 늠름히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왕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동인데 히브리서 독자들을 보면 그 현실이 사뭇 닮아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주는 공급하는 혜택 속에서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며 핍박과 고난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 히브리 독자들. 이게 모세의 운명과 사뭇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보면은 초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예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분의 운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무언가를 보여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 십자가의 의미를 완벽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무한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성공으로도 가능하고 고난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그래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성공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꾸 이 이야기에서 명성교회는 참 미안한데 아들 목사가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제가 들어봤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그 성공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진 모세의 그 노예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죠.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죠. 당장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도 저 앞에 우리가 5장 8절에서 본 것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그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들어가셔요. 고난을 사이드하고 피해서 들어가지 않으세요. 고난을 반드시 지나서 영광으로 들어가세요. 그 영광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고난을 지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왜 이 부분을 선택했는지 좀 이해가 가요. 모세가 가장 연약했을 때, 종으로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일을 일하고 계셨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건데 그가 당한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수모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왕자에서 노예로 그 삶이 주는 절망감과 상실감.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모세가 더 좋아했다.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모든 믿음의 근거가 그 모세가 선택하고 결단했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고난받은 그 고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운명적인 시간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그가 수치를 당해야만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계획의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난은 그의 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수치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 시대로 점프해가지고 1500년 전, 1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 다음 저 뒤에 보이는 게 뭡니까? 모세의 고난이에요. 그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받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고난, 그의 수치, 수모, 도망침,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취에 너무도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순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결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결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될 터인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역사,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모세가 좀 더 이제 해석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해석하냐면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의 운명을 신실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더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이제 소개가 계속해서 될 터인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무언가를 보면서 갔어요.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쭉 그의 인생들을, 그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한 조각의 퍼즐들을 차곡차곡 신실하게 맞춰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지금 고난받는 히브리 독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고난받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의 사람이 아니고 오심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기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현실의 아픔이 수치가 그리스도가 당했던 지금으로부터 히브리서 독자들이 대략 한 70년, 80년대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의 고난과 너희의 고난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예수를 봐라. 그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시더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고난, 핍박, 그것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너희를 이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장차 오심이라고 하는 저 앞으로 미래의 사건,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의 너희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참으라. 믿음으로 견뎌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여러분이 너무 성공만을 바라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으로는 다 복음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실들이 고통입니까?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너무 고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당하는 히브리 독자들,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 만방에 증언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장차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그 약속에 필요한 한 조각의 퍼즐로 짜 맞추실 것입니다. 깨워 맞추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에 마침내 오르시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 영광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오늘을 버겁게 살아내는 우리의 운명이 맞닿아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절박한 현실이 그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좀 더 신실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완성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조그마한 시간의 조각들을 모으시고 소중한 시간으로 연결 짓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죄악의 낙, 기쁨, 안전,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과 수모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증언했던 모세의 삶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할 때에 고난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의 성도다움을 매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